많이 와주시고 또 교회를 이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알기로 이제 오늘 모임으로 방학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방학을 앞두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을 어떤 영성과 경건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 새로운 우리 후반기를 준비할까 생각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소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 외에 더 좋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한 30여 분 동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 세 가지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까지는 잘 아는데 그 다음 본문이 어떻게 되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혹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굉장히 우리 실천하기가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아주 짧고 굵직하게 나와 있지만 이 명제를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더 놀라운 것은 저희들을 마지막 그 문장 하나하나가 완전히 숨이 멎도록 압살시킵니다. 그냥 기뻐하라고 쉽지 않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 쉽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완전히 뭐 돌덩이에 올려놨습니다. 기도하기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해?
쉬지 말고.
예, 가슴이 막 가깝해집니다. 마지막 하나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 감사합니까?
모든
일에. 맞습니다. 오늘은 모든 일에. 범사란 말이 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 숨이 멎을 정도로 굉장히 그 부담감이 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제가 얼마 전 그 카페에서 이 문제를 제가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큰 충격을 제가 받은 사건이 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충격입니다. 저희 그 시차였던 목사님 한 분이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제 이유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어지면 저희 이제 교단 같은 경우는 먼저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작은 모임인 시찰 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해서 시찰회를 격려하여 이제 임신 오해를 이제 시찰회에서 이제 그 소집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찰회 결과를 따라 임신 오해가 열려서 우리 목사님의 거취 문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찰회가 모여서 사정을 듣고 사임을 안 할 수 없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을 하고 임신 오해를 열어서 최근에 그 목사님이 건강 회복을 위하여 사임을 하시고 부모님이 계신 거제도 가시게 되는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차례가 이제 모였는데 제가 이제 또 시차례 또 임원이니까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날 헤어지려니까 아쉬워서 날도 좋고 한 달여쯤 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모처럼 우리 목회하다 바쁜데 얼굴을 이제 봤으니까 우리 차 한잔하고 가자. 그래서 우리 제일 선배 목사님이 쿨하게 커피를 쏘겠다. 그러고 여기 김해에서 장류 쪽에 아주 그 뷰가 좋은 카페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 8분 정도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쩌다가 제가 앉아 그 뒷테이블이 있는 바로 앞이 이제 제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회장님 계신 자리가 제 자리고 그 뒤에 이제 여성 한 분이 앉아가지고 손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그분의 대화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앉아있다 보니까 전화가 한 통이 오더라고요. 좀 나가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사람들이 계신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받으셔서 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도 이분의 대화가 고스란히 딱 들리는 거예요. 한참을 대화합니다. 한참. 그래서 제가 시계를 보려는 건 아닌데 보니까 저희들도 그 목사님들 같이 모였으니까 대화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간 걸로 아는데 그때까지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을 찰지게 대화를 하시는지 대화가 끊어질 기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계를 보니까 또 30분이 더 지나 2시간 반을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재미있는 악건은 그렇게 대화를 다 해놓고도 마지막 대화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생각해.
그 대화를 맞습니다. 받으신 분 이름이 춘자인데 혹시 춘자 안 계시죠? 춘자야! 자세한 얘기는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목사님 대화 중이니까 표현을 못하고 한참 웃었습니다. 야, 얼마나 좋은 친구면 얼마나 대화하는 상대가 정말 서로 마음이 맞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미가 맞는 분이었으면, 아니 두 시간 반을 그렇게 미술할 모자를 모든 이야기 제가 들어보니까 제일 처음에 어떤 얘기 오냐니까 옆에 주위의 일상 친구들의 안부들을 묻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 어디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아주 애국정신이 강한 분이에요. 얼마 전 우리 투표했잖아요. 이 뭐 사전투표 문제 가지고 저는 뭐 서울 쪽에 막 대표가 되니 안 되니 막 구국적인 막 이야기가 막 여성분들 오고, 야 나를 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좀 더 동남아시아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을 갔던 이야기를 하면서 기후가 어떻니 뭐 그게 뭐가 맛이, 나중에는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남편분을 씻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즐겁게 이야기해서 대화가 끝이 나는데, 그 과정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아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의 의미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겠다. 예, 너무너무 쉬울 수도 있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지금까지는 이따만한 돌덩어리로 목사인 저에게도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저의 막 몸을 짓누르는 부담감으로 왔었는데, 더군다나 앞에 부사의 그 세 단어가 완전히 압살이죠.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안 그러면 자체가 힘든데 이 세 부사는 그 문장 문장 전체를 완전히 막 찍어 누르는 그런 중압감으로 지금까지 저도 사실은 다가왔었는데, 설교하면서도 사실은 저 자신도 이게 잘 되지 않는데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분이 사실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춘자 씨와 대화하는 과정을 딱 듣는 순간, 아 쉬울 수도 있겠구나. 왜 쉬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 부분 부분들이 어떤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무거울 수 있는데, 발상에서나 생각 하나를 바꿔보니까 너무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관계였습니다. 관계. 예. 직항내항 관계만 좋으면 이거는 서너 시간도 얼마든지 기쁘게, 그 두세 시간이 모르겠으면 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된 거 안 같을까? 그러니까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눠 놓고도 자세한 이야기를, 얼마나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하세요. 예. 그 대화가 기쁘지 않았다면 그런 마지막 멘트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너무 기쁘니까 또 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관계죠, 관계. 그 다음에 우리 기도의 말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라고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보통 우리 기도는 시간과 장소에 자꾸 우리가 매몰됩니다. 기도 좀 하시겠습니까? 아, 건너 기도 오겠습니다. 시간이죠. 기도 잘 하십니까? 아,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돼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 전에 기도합니다. 참 잘하는 것이죠. 시간의 매입니다. 당신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아 저는 아침에 잠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새벽 기도하는데 아침에 잠이 많아서 기도가 잘 안 돼요. 대신에 일과를 마치고 잠자기 전 제가 침대 그림 앞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참 잘하는 것이죠. 이 대화 속의 공통점이 뭐죠? 시간이라는 게 자꾸 매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 기도는 어디서 하는 걸로 보통 자꾸 생각합니까? 집에서 잘 안 되죠. 목사님 저도 집에서 잘 안 됩니다. 그나마 교회에 와야, 어떤 기도가 잘 되는 처소에 와야 우리 기도가 된단 말이죠. 장소에 자꾸 매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의 기도가 시간과 장소라는 것과 연관되어 설명하는 구절들이 거의 없더라. 다 모두가 공통된 것 하나, 관계성이다. 관계. 기도도 관계입니다. 관계가 돈독하고 관계가 굉장히 아름답고 관계가 매끄럽고, 방금 춘자 씨하고 얘기한 우리 그 여주인공처럼 그 관계가 너무 좋은 관계라면 우리가 하는 기도조차도 두세 시간이 순적히 지나갈 텐데, 우리는 기도하고 시계를 봐도 20분 지나기가 어렵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란 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만큼의 돈독한 관계는 아닌 것 같고, 기도 같은 의무나 마지못해 혹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정말 좋으면 모든 것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33년 전 제가 목회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답은 역시 관계였습니다. 직항내강 관계가 좋으면 목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설교를 막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설교를 대뜻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멘합니다. 관계가 조금 불편하거나 뭔가 자기와 나 사이에 약간의 뭐가 있으면 예, 은혜가 역시 반감되더라고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다 보면 알아요. 관계가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다거나 조금 서먹해지면 당장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의 모든 중심이 사실은 관계 있더라, 관계. 또 이걸 설명하는 아주 재미있는 우리 이야기가 있죠. 아마 제가 질문하면 답을 다 얘기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구,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여기 남포인데 여기서 굉장히 길다란 꼬챙이가 있어가지고 지구꽃을 관통하게 들어가면 어디 나옵니까? 우리 지구촌, 우리 대한민국 제일 반대편은 어디죠? 지구꽃 반대편이.
칠레.
그렇죠. 칠레, 남미, 아르헨티나, 저 남아메리카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가는 거리가 하루께 정도 되겠죠. 굉장히 제가 그까지 가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먼 걸로 압니다. 뭐 바로 못 가고 저런 뭐 LA를 경유하에 가든지 이래 가는 걸 제가 알긴 아는데 여러분, 이 거리라는 것도 말이죠.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상의 거리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 뭐 가까이는 40분, 멀게는 뭐 2시간이면 웬만하면 다 갑니다만 제가 퀴즈 안 해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먼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어느 곳에 가는 것이 가장 먼 여행일까요? 칠레 우리가 방금 얘기했는데 제일 멀까요? 그럼 일본이나 중국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제일 가까울까요? 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역시 관계입니다. 자, 지금 내 곁에 지금 굉장히 관계가 불편한 원수와 같이 앉아서 비행기 타고 일본 갑니다.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24시간 느껴집니다. 맞죠? 우리 그런 경험합니다. 자, 칠레 남미 가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갑니다. 18시간, 몇 시간 같이 느껴집니까? 순식이 지나가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관계더라고요. 관계. 관계가 좋은 분, 사랑하는 분, 아끼는 분, 또 나와 케미가 잘 맞는 분과 함께 동행하여 가는 길은 24시간 아니라 뭐 3박 4일을 가더라도 금방 지나가버립니다. 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불편하고 원수 같은 존재와 함께 어디를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빨리 회피하고 싶고 모면은 이 시간이 끝나기를 바라죠. 시기를 계속 봅니다. 그 두 시간이 어떻게나 안 가는지 이틀 동안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든 것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답을 푸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관계만 되어지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이 메인 키워드는 제가 지금까지 본 설교 제가 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하라도 설교해봤고 또 감사하라도 설교를 해봤고 또 기뻐하라도 설교를 해봤고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다가 가장 중심 주제인 부사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원어를 담아가지고도 제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비밀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가운데 딱 싸져 있죠. 이는 이게 이제 결과적입니다. 앞서 내용들을 설명해 놓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참 불가능하고 어려운데 말씀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그 답을 관계 속에 담겨놨더라고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명제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관계에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게 이제 풀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다시 성경을 또 연구해보고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안 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노력으로도 이 세 가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무거운 돌덩어리 맞아요. 마음을 까까하게 한 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잖아요.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돈독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아들로 삼으셨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전격적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또한 우리를 섬기셨고 이제 그 관계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그의 3년 6개월의 전 공생애가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였습니다. 특히 앞에 나오는 부사들과 똑같죠. 항상 기뻐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특별한 능력을 줘서 너를 이 땅에 보낼게. 그러면서 우리 아들 예수님에게 무소불위의 막 진짜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엄청난 걸 다 줘서 보냈습니까?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셨습니다. 배고픔도 느끼셨고 아픔도 하셨고 분노도 하셨고 친구의 죽음에 눈물도 흘리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감정, 인격, 그 삶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철저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셨죠? 하나님의 뜻에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을 제1순위로 구하셨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그 인생의 음식으로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것에 대하여 하늘의 기쁨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과정도 기쁨으로 여러분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 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실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분이 뭐가 연약하여서? 그분이 뭐 미래를 모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왜 기도하십니까? 철저하게 기도하셨죠. 제자를 부르시기 전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 밤새워 기도하셨고 또 무리를 걸으시기 전 기도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진 만큼 얼마나 간절히 우리 예수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필요 없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죠? 모범이란 말이죠. 모범. 우리의 모범. 네, 기도할 필요 없는 분이 기도하신 것은 모범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한 모범이 있었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셨습니다. 어쩔 수 있게 가능한 것이죠? 한계였습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성이나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셨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서 끝내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성공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제가 참 이 본문 말씀에서 참 은혜와 함께 도전을 받는 것이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어떤 일을 항상 하셨습니까? 감사하는 일을 항상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 이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바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시죠? 베다니아.
나사로의
집. 예,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새 온누이의 아름다운 섬김을 받으시죠. 그때 뭐 하시죠? 감사의 축사를 올립니다.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십니까? 감사하시죠. 또 우리 오병이어와 칠병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죠.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건이니까 모든 숫자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먹었고 자, 몇 방울이 얻었습니까? 12바구니 이스라엘 사회 10위는 완전수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죠. 예수께서 어도로 맞추셨단 말이죠. 그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눈으로 보고 어도조로 맞추었습니다. 그때 뭐 하셨죠? 그 작은 어린아이 도시나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죽을 가서 도대체 뭘 하시려나? 이 만 명, 2만 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인데 아니 저를 가서 뭘 하시려고 그러지? 사람들은 의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주님 그 조그마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뭐 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예, 축사하셨다. 예, 감사의 기도란 말이죠. 그리고 떼어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칠병이어는 베세다 전력 반대편이니까 이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똑같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나오죠. 자, 그 작은 물고기와 떡 가지고 몇 명이 먹었습니까? 4,000명이면 얼마큼 남았죠?
일곱.
광주가 남았습니다. 7회만 만든 수가 나오죠. 우리 럭키 세븐, 세상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7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또 표적을 맞추어서 보여준 것이죠. 거기에는 단어가 두 가지가 오늘 보면 달리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냥 감사의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그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 또 물고기를 나눠주면서는 원어에 보니까 축사하셨더라. 두 번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막아보면 요게 이제 바로 감사의 기도를 또한 담고 있죠. 우리가 만찬 베풀 때에 감사하듯이. 예. 이때도 마가복음의 기록 우리가 순서를 따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전반기의 공생가 끝이 나고 후반기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시점으로 마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은 고난과 당시 이 땅에 온 가장 무거운 짐을 져야 돼 우리 인류를 위한 죽음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뭐 하셨습니까? 감사했다. 감사.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가장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철저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성공했다는 겁니다. 신으로서가 아니에요. 철저한 인간,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가진 분으로서 그의 공생의 전체가 이 세 가지의 명제를 철저하게 완수하셨다. 승리하셨다. 그러면 인간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제가 뭐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예, 바로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모델 삼고 그분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에이, 제가 이게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저도 압니다. 예수님과 가능하죠. 그런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성령은 누가 기록했고 누구에게 줬죠? 데살로니가 전서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편지가 성경이 되어졌지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들은 저 변방에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민족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바울이 끄떡끄떡끄떡 이렇게 선교하러 다녔다. 이 지역을 만나가지고 이 지역 사회를 선교하여 이제 개척교회가 하나 딱 만들어진 게 대사로가 있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핍박 속에 이들이 내 던져지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가문으로부터 파문당합니다. 장사를 해도 사람들이 저놈들이 예수님 신 믿고 우리 조상들의 신이 있는데 야 저 강해 저 가지마 망하게 됩니다. 쫄딱 망합니다. 이웃들이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 헬라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그 지역 사회는 만연해 있고 이 지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움틀대던 사회 아닙니까? 수많은 신들이 제우스 신에서부터 뭐 별별 신들이 자기들의 신들이 거대한 우리 칠대 불가사의 같은 그런 아르미 신전이 있고 막 이런 동네인데 이런 곳에서 느닷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으니 얼마나 미운털이 났겠습니까? 내일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내일 순교를 당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던 대살과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암울하고 그래서 주의 재림에 대한 기대심은 있었는데 또 초신자 교회다 보니까 신학적인 깊이가 없다 보니까 예수의 재림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에게 급하게 편지를 써서 이 교회가 이래야 문제가 있으니까 선생님 좀 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온 편지가 우리가 읽어본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성후서에 보니까 이 바울의 편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 손에 왔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이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니까 제가 두 번째 그러면 대사람의 교회는 뭐란 말입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숨겨도 기쁘게 각오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처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항상 범사에 기쁘든 아니 기쁘든 고난이 있든 없든 내 삶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이 오든 아니든 우리 가문 속에서 내가 살아가던 가문에서 파문을 당하여 디아스포라 또 다른 쫓겨난 어떤 부리다 정첩수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분이 되어서도 이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또 자신을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철저하게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모델도 있고 그 예수님의 모델을 닮은 우리의 표징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간 발자취와 그분의 발자취를 또한 이정표로 삼았던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다른 거창한 거울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말씀 세 가지에 담긴 명제, 기뻐하는데 조건적인 기쁨이 아닌 선택적인 기쁨이 아닌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또 두 번째, 기도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 시간을 많이 정해서 많이 기도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도의 단절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까 우리 춘자 씨와 그 여성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를 두 시간만 동안 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한 시간, 두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와 우리 핸드폰 대화하듯이 대화할 수 있잖아요. 예, 얼마나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 네 개체가 참 대단한 건데 몇 시간이고 대화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죠.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한두 시간의 기도로 즐거울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단절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에서, 이 범사라는 말이 모든 것에서 사실은 올입니다. 올. 예,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이다. 예, 지금 혹서기를 우리가 보냅니다. 이제 방학도 들어가실 때고 조금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습니다만 우리는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모르겠지만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삶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뭐가 오죠? 졸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당장 초신자가 되면 새 가족부를 뭐 합니까? 공부하고 수료합니다. 그게 끝나고 뭐가 되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직분 받습니다. 서리집사 받죠. 요거 잘해가면 수료하면 또 뭐가 받죠?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안수집사에 반드시 들어갈 테고 여성분들은 종교한 권사님이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이제 막 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수료가 되어지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점수를 잘 따면 남자들은 결국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죠? 우리 장로님이 됩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장로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최종 언제 우리 수료하죠? 주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졸업이 있고 수료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수료가 없다. 요거 딱 가슴에 새기십시오. 졸업이 없다. 다른 거는 몰라도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ING 영원토록 진행되어져야 할 우리의 과업이다. 네, 주님이 다른 짐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혹서기를 보내고 조금 나태해질 수 있고 우리가 조금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니까 뭐 바람이니까 그래서 이 또한 진행할 것입니다만 이 세 가지 명제만큼은 지속되어져야 된다. 어깨 가시고 어디 계시든지 기쁨, 감사, 기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잘 지켜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방학을 앞두고 저희 남포교회에서 우리 한마음 CBMC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기뻐하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감사는 더욱더 어려운 세상입니다. 바쁘고 분주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 앞에 강조적인 부사를 넣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모든 것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싸우니 이것을 명령으로 율법으로 생각하면 무거운 돌덩거리가
우리 가슴 속에 놓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관계면을 따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대화도 사랑하는 사람, 친구, 케미가 서로 맞는 사람은 핸드폰을 들고도 그 거리와 장소와 공간을 떠나서 두세 시간을 저렇게 재미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기뻐하는데 감사하며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단절되고 감사가 없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입니다. 부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서 모범으로 보이신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했던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그 모델과 그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의 발자취를 이전표로 삼아 걸었던 우리 대산후가 교회도 이 거룩한 과업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성경 속에 아름다운 역사 한 페이지를 남겼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명제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정립하여 살아갈 때에 이 세 가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혹서기를 살아가며 또 방학 동안 우리가 한동안 만나지 못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어디 있든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신앙의 정체성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적극적으로 구현해내고 살아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땅히 증명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수로가 있고 또 졸업이 있지만 감사, 기도, 기쁨은 영원히 진행되어져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부디 과업을 잘 감당하는 우리 CBMC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